자,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찬양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미국에 있는 도시, 대도시, 뭐 소도시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국 전역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장관인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어요. 제가 찬양 선교를 하는 것도 감사했지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요,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그 경치를,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각장애인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을 감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닫혀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의 눈과 영의 눈, 그리고 사명의 눈까지 열려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뭐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요, 육신의 눈도 마음의 눈도 영혼의 눈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요, 예배드리면서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배드리면서 사명의 눈까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여리고 근처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는데 구거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또한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가 평생을 정말 원했던 일, 그러니까 보기를 원했던 일들을 어떻게 보면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꼬리표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동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구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남들에게 동정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눈 한번 보진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 손을 벌려야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약점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말 약점이 있던, 정말 연약한 부분이 있던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할 수 있는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죄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이제 힘들겠구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입,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요,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누가 그랬죠?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뱉어버린 말과 쏘아버린 화살, 지나가는 세월과 게으른 탓으로 놓쳐버린 기회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또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risis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crisis라는 단어는 그 chance와 risk라는 단어,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기 때 기회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점들, 여러분이 처한 고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약점, 여러분이 있는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 주님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요, 문제의 해결받는 기회로 활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었지만 95세까지 살면서 9,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생후 6개월 때 고열로 눈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실수로 그 눈을 건드리는 바람에, 눈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실명하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서 고소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도망가고 없었대요. 한 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무나도 집안에 가세가 기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돌보며 항상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적어도 어릴 때 할머니가 계실 때까지는 행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십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30살 때 교회에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찬송 143장이었습니다. 그 143장의 가사가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정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가사가,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하고 냉대받는 사람, 자신같이 불행한 사람, 자신처럼 소외된 사람,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마지막 절 가사처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몸 바쳐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여녀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어서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의 찬송은요, 지금까지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십자가로 가까이 등등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만 해도 25곡이나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한 부흥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 정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 겸손하게 한평생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대포알처럼 날아가 하늘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문제 해결받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무리들을 느끼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낫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골 나사렛에서 어떻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은 놀람으로 반은 놀리는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진짜 뜬 그런 인간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을 그는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모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모의 믿음은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불쌍하고 정말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그 바디메오가 자기 자신에서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솔직한 고백, 그 고백 대신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여러분 교만한 자이고 그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고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설교하면서 인본주의라고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 있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라는 도시에 가시면 오랍 로버츠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신유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오랍 로버츠 목사님이 세우신 대학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는 바람에 어느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왕따였습니다. 얼마나 이 심하게 말을 더듬었냐면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그의 말 더듬을 흉내내고 조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거의 뭐 저기 포기하고 인생을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17살 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폐결핵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 폐결핵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치료하기 힘든 병이었고요. 그 당시에는요. 또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은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고통 가운데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자신의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신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의 회고록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붙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가는 곳마다 큰 부흥 역사를 일으켰고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믿음으로 양성하고요. 이 대학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힘쓰시다가 91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지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요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문제가 순식간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바디메오를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43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눈에 열리고요.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눈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바로 사명자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그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 겉옷이 비가 올 때는 우비가 되고요. 잠잘 때는 담요가 되고요. 구걸할 때는 방석이 되고요.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가 되고요. 그 정말 다 떨어진 그 겉옷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삶,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던 옛 사람의 그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평생 주님을 쫓는 삶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4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눈을 뜨고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자신의 장애를 원망하고 자포자기했던 그렇게 자기의 자기 중심적 자기를 스스로 측은하게 여기고 동정하며 살았던 그 자기 중심적 사상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렸다면 우리도 여러분 한 단계 더 높여서요. 사명자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많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정하면서도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사명자로 눈을 떠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 거지 그냥 구원받고 걔네들끼리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너희들 내가 부르는 데서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두 이 사람들 정말 실패의 자리요 문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만나서 사명을 눈을 뜨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바디메오에게는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건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능력이,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바디메오는 사람의 장애물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을 보시면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같은 맹인이 왜 자꾸 시끄럽게 구냐는 거예요. 조용히 쭈그려 앉아있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장애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디모요는요 그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원한다면 이런 장애물은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절에 예수님께서 명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요 고정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동문학가고 또 인기 강연자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한 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그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애가 나중에 크면 뭔 쓸모가 있겠냐 그래서 그 공부나 제대로 하겠냐 직업 변변한 걸 구하겠냐 그냥 이런 아이는 해외로 이방 보내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그의 장애를 보고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라 아닌 것을 그 마음에 믿고요. 도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애인이 뭔 세상 경험이 있다고 그런 글을 쓰냐 또 비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꿈조차도 짓밟았다 그래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만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정우가 너처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이 음성을 듣고요. 이분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글이 신춘문예 단편소설에 당선되고요. 장애인을 주제로 2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요. 그의 책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미국 등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번역돼서 출판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강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자신이 의대나 법대에 못 갔다고 불평합니다. 법대 학생들은 사법고시에 붙지 못했다고 불평하고요.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판사나 검사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꽃을 피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아직도 부르시고 있는 이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의 눈을 뜨고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애물은 넘고 나면요. 그보다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것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힘이 드는 여정입니다. 근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가정환경도 아니면 나의 지금 어떤 형편이라도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나 죄의식도 사명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요 왜 침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명의 눈을 뜨지 못해서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한다면 하고 있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책만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천천히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명의 눈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의 눈을 뜨고 쳐다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명자의 눈을 뜨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거 좋아하고요. 모이는 거 좋아하고요. 이 정도만 됐지라고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천히 시들어가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선교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천천히 사라져갈 것입니다.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여러분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 게으름과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주하는 이 연약한 신앙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자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환경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넘어야 될 장애물이지 그것이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한번 외치시고요. 하나님께 고백하시고요.